구도주의 운동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은 한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콘스탄틴이었죠. 콘스탄틴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콘스탄틴 이후 시대를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죠. 소위 이뭐 공식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Official Theology인데 어용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콘스탄틴은 하나님의 종이고, 막 콘스탄틴을 높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른 시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참으로 감사한 일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더 이상 박해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이상한 모습을 띠기 시작하는 것들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각인데요. 이게 수도주의 운동의 시작이에요. 수도원 운동 같은 것들이죠. 콘스탄틴의 치세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의 타락을 불러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 자체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는 게 좋으세요? 지금 21세기 한국처럼, 그러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를 원하세요? 아니면 21세기를 원하세요? 정말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뭐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우리에게 도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를 가장 풍미하는 신학은 뭔가 하면 번영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더잘 살자. 예수 믿고 더 건강하게 살자. 예수 믿고 더 복받자. 이런 신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시각들의 차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과 평가인데, 첫째는 콘스탄틴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좁은 문이 공사를 해서 넓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울잖아요, 은우가. 좁은 문이 어디 갔어? 감독들은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감투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섬기다 보면은 잡혀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독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더 빠르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독이 되면 호의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독이 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 같은 데도 그렇겠지만은 다 사람이 모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그냥 언뜻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장의 판공비, 그냥 이렇게 영수증을 쓸수 있는 돈이 엄청 몇십억인지 뭔지 하여간 엄청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또 특권과 부를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와 감독들이 이제는 서로 친구가 되니까, 출세하려면 예수를 잘 믿어서 교회에서 승진을 하면 이제 더 황제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일들. 자꾸 말씀해서 미안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였으니까, 그형 이상, 하여간 그형 국회의장 하신 분도 또 거기 교인이시고, 그래서 소망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것이죠. 또, 가라지들이 너무 빨리 자라나서 알곡을 질식시키는 교회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너무 많이, 교회는 알곡이 그래도 한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얌전하게 말했나요? 근데 가라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들이 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믿는 마음의 그 깊은 영적 갈망을 표현하고 나누면 좋은데 그럼 핀잔을 듣기 일쑤고 말할 데가 없어요. 내 마음의 영혼의 갈망을. 공감해 주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돈 많이 버는지 하는 얘기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죠. 질문이에요. 교회가 세상 권력에 야합할 때 사치와 허식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신자는 자신이 처한 시대의 유혹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그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었어요. 질문이었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럼 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 신앙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두 번째,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치스러운 저택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순교를 통한 신앙의 증명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을 때 순교를 할 수가 없죠. 순교가 없어졌으니까. 그때 신자들은 어떻게 머리둘 것이 없으셨던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수도 생활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남겨둔 채 인사회가 아니고 사회를 벗어나겠죠. 사회를 벗어나 육체와 정욕을 절제하는 생활을 선택하는 겁니다. 속세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겨두었다는 얘기는 그냥 버려두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수도주의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이전에 수도주의가 있긴 했어요. 그때는 뭐 굉장히 그 박해가 많았던 시대니까 더더욱. 근데 특히 우리가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 그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처녀들과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여인들은 결혼을 일부러 하지 않고 자신들의 시간과 정력을 교회에 모두 바치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렸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저선의 삶을 선택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도원 운동은 이제 금욕주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금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과연 이 관점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문제를 간단하게만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리겐 같은 사람은 실제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맛집을 찾아가는, 찔려서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신주의인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독신이 부추겨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는 이제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또 그런 제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초의 수도사들은 여성들이 많았다는 거 놀랍죠? 이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수도사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여성들도 있잖아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사막 수도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도주의 운동의 시작과 관계가 되는데 어디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막이라고 여기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광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집트 주로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애굽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사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몽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헬란 말에서 온 거예요. 모나코스라고 하는 건데 이 모나코스라고 하는 헬란 말은 고독 혹은 독신을 의미하는 그런 말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고독과 침묵과 어떤 혼자 있음, 홀로 있음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거주하는 수도사를 은자, 은둔해서 사는 사람이죠. 은자라고 불렀는데 은자 안 계시죠, 여기? 은자야? 사막은 가장 매력적인, 이 은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장소였죠. 그래서 이제 사막 수도사들의 최초의 사막 수도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파울로스와 안토니오스. 파울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라틴어로 파울로스라고, 안토니오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바울이죠. 근데 그 바울은 아니에요. 파울로스. 파울로스와 안토니오스는 각각 제롬이 파울로스에 대해서,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오스에 대해서 전기를 써가지고 알려지게 돼요. 이 사람들이 최초의 수도사라, 사막 수도사라고 할 수 있는데, 파울로스는 제롬에 의하면 2세기 중반에 청년 시절에 박해를 피해서 사막으로 갔다가 버려진 은신처를 발견하고 거기서 대추만을 먹고, 여러분 이스라엘 대추 같은 거 잡숴 보셨죠? 좀 큰 거. 근데 어떻게 그것만 먹고 평생을 기도로 보내게 돼요. 아주 고독을 선택한 그런 케이스들이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찍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 그 관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하루 한 끼를 먹고 사는 삶을 쭉 살면서 또 사람들이 그냥 갖다 주는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안토니오스는 계속 고독을 찾는데 자꾸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왕궁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교회당에 들어가서 이건 아닌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지? 안토니오스를 찾아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오스는 계속 또 딴 데로 딴 데로 숨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제자들, 그래도 찾는 사람들에게는 수도생활의 요령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상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차례 이제 속세를 떠났다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의 큰 도시죠. 알렉산드리아를 두 번 방문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방문은 순교하려고. 디오클레티안이 이제 박해를 심하게 할 때, 이때 나는 주께로 가자. 그리고 이제 갔다가, 안토니오스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해준 거죠. 알아주질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쓸쓸하게. 왜냐면 사막에 있는 은자를 누가 관심을 두겠어요. 여기서 감독, 알렉산드리아 감독쯤 하면, 너 잘 걸렸다고 그러고 순교를 시킬 텐데, 거들떠도 안 본 거예요. 순교도 못 해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방문은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 논쟁이 극심했을 때, 이 아리우스가 안토니우스는 내 편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안토니우스는 알려진 사람은 대중적 사람이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참된 성자 같은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이단이죠. 근데 안토니우스도 내 편이야. 그런 소리를 듣고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를 또 한번 방문하죠. 356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의 전 재산은 겉옷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하고 논쟁을 한 거죠. 삼위일체 논쟁을. 아타나시우스가 이 안토니우스의 전기도 쓰게 되고 또 그 옷 전재산을 받게 되죠. 평생 환상과 악령들과의 싸움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하나는 이 사막에서 고독하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사탄의 공격도, 정신적인 연약함 속에 대한 사탄의 공격도 많았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 사막수도사의 이제 조상과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파울로스와 안토니우스는. 사막수도사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보죠. 콘스탄틴 이전에도 많은 신자들이 사막을 찾았습니다. 도시보다 사막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로 사막을 찾았어요. 이집트에만 2만 명의 여성과 1만 명의 남성들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뭘까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거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근데 콘스탄틴 이후의 사막교부들은 달라요. 사막 수도사들은. 콘스탄틴 이후에는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들어가요. 이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좀 있죠. 수도사들 대부분은 교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서적의 소유를 배격하였고, 또 한 번 찔림. 소장파 아니겠습니까? 기억에만 의존하여 성경 전체에 시편과 신약을 가르쳤다. 네. 근데 분명한 건 이들이 얼마나 예민했던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든지 알렉산드리아에는 대형 도서관이 있었고요.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콘스탄틴 이후에는 드디어 자신들의 서재를 가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책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현학적으로 혹은 자기의 지식 자랑으로 혹은 이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떤 극단적인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은 약간 유감이죠. 왜냐하면 일종의 겸손함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는 묵상과 기도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본유적인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 설교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배우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교회 역사 속의 선배들이나 또는 현 시대에 살아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분들에게서 배우는 거죠. 파코미우스와 공동수도생활,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나 하면 제가 조금 아까 수도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몽크라고 하는 이 말이 몽크라고 하는 말이 고독, 홀로 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도운동이 공동체 운동으로 전개가 돼요. 되게 큰 의미 있는 사건인데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관계가 있죠. 사막으로 운동하는 신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수도 생활을 하려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근데 안토니우스는 계속 도망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수도 생활은 고독과 은둔보다 공동 생활. 그러니까 선생님 안토니우스가 있어. 그러면 찾아갔어요. 그러면 엘리야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사에게도 그랬고요. 그런 것처럼 제자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그룹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뭐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이 수도사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로 삼았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는 공동체의 삶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길러가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죠. 파코미우스는 이런 공동체 중심의 수도 생활에 이 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286년 남부 이집트 작은 촌락에서 출생했고 군대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로마 군대에서 타인을 위한 봉사의 삶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계급 질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섬겨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를 본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세례를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세례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수년 후에 사막으로 들어가 한 늙은 은자를 만나 스승으로 삼고 사막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섬겨라 하는 이제 천사를 통해 지시를 하셨는데 자신은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거부해요. 결국은 거듭되는 환상 속에서 이제 수도 생활의 방향을 바꾸기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물어보셨죠? 너 날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주셨나요? 나를 섬겨라? 아니죠. 내 양을 섬겨라. 먹여라, 쳐라. 때리라는 거 아니고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양은. 그럼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분리되지 않죠. 근데 이제, 파커미오스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나 하나님 섬기겠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생겨요. 결국에는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명상을 통해 배운 것과 함께 서로를 돕는 공동생활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동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지만,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 성장에 절대적인 요소이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으니까요. 파코미오스의 공동체적 수도생활을 보면 기본 규칙이 있어요. 상호봉사, 서로 섬김이에요. 이 파코미오스의 수도생활에 그 질서가 있었는데 계급이 있었어요. 위아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을 섬기는 일들, 이건 아주 굉장히 이거는 하나의 문화처럼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아기를 기르는 엄마가 내가 너보다 윗사람인데 내가 왜 너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그러는 엄마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정신이었다는 거죠. 급격히 성장하게 되면서 이 공동체가. 파커미우스 생전에 수백 명의 수도사들이 이제 아홉 개의 공동체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성장이죠. 수도원 운동이. 이들의 생활은 노동과 예배가 초점이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경건 생활의 이상으로 삼았고 작업 중에도 시편을 노래하거나 성구를 암송하거나 소리내거나 침묵으로 기도를 하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경제 생활은 가난했죠, 다. 그러나 파커미우스는 극단적인 빈곤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죠. 절대 복종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계급 제도가 존재했어요. 그렇지만 상호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도 생활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애걸 복걸해야 됐어요. 여기에 들어오려면 며칠 동안을 문 앞에서 애걸 복걸한 후에야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겸손함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놀라운 점은 당시 이교도들도 믿음이 없이 수도생활에 관심을 표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현대 미국인들이 사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번잡한 뭐 샌프란시스코나 무슨 막 번잡한 뉴욕이나 이런 데서 막 사는 사람들이 막 속세를 인간이 싫은 거죠. 속세를 벗어나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서 사막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이 시대에도 사막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어떤 걸 형성하니까 사막 광야는 사람이 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콘스탄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 나도 좀 저렇게 좀 속세를 떠나서 살고 싶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수도원 운동의 확장은 4세기경이 되자 4세기 초에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4세기 말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4세기경에 이집트 사막 광야에서 수도원 운동이 가장 활발했는데 이 지역에서 활발했지만 이제 점점점 퍼지는 거예요. 은둔 생활이나 수도 생활에 대한 이런 적합한 장소가 있기만 하면 짓는 거죠. 거기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수도원 운동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마 기도원 운동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어쩌면 있을지 몰라요. 기도원들이 막 많이 생겨, 산이면 산마다 기도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도원에서 또 이상한 계룡산 같은 데서는 이단들이 또 많이 나오고 기도원에 갔다가 이상한 걸 받아가지고 이단을 또 하나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슷한 어떤 흐름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 기도원 운동을 우리나라의 기도원 운동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논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가 되게 타락한 것 같고 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떠나요, 교회를. 그리고 기도원 산속으로 막 들어가서 그냥 밥 먹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의 이 경우든 저 경우든 바른 신학적 성경적 관점이 형성되지 않고 그것이 기반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위험해지는가. 그 열심, 그 순수함, 순수함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0% 순수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건 좋은데 무식, 단순 무식 용감, 순진 무구함은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훈과 적용을 생각해 보면 역사와 시대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세비우스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학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세비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콘스탄틴 시대가 오자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 이런 은혜의 시기를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수도원 주위로 간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지났고요. 그때 정말 얼마나 핍박받는 교회였습니까?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을 지내고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한국이라는 사회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원조를 받는 나라였고 그런 나라의 시대를 이제 한강의 기적을 지나면서 이제 잘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21세기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이 뭐 20등 안에 드는 게 한 10개는 있을 텐데 이런 그 선교사도 세상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인데 지금 한국은 건강한가? 한국교회는 건강한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의 세습의 문제라든지 도덕적 탈선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기타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정권에 야합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것이 정권이든 어떤 사회든 우리가 시대의 양심이 돼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기득권층과 같이 뭔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교회는 많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전두환 정권 때 기독교에서 카톨릭으로 이동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시대거든요. 80년대 후반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기독교 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전두환 정권을 찬양했단 말이죠. 그때 가톨릭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최초로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이동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또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권의 편을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 그렇게 이 사회로부터도 비난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정직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주나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두 번째, 수도주의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르침에 기초하는가. 이거는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 주제예요. 특별히 금욕주의 관련해서. 금욕주의라는 것은 실제로는 플라톤의 이원론에 기초한 사상이죠. 성경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전도서 같은 데를 보면 여러분들은 금욕주의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도서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누름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죄와 싸우는 일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적인 어떤 욕구들, 그것들을 절제라는 영역은 존재해요, 분명히. 절제라는 영역은 어떤 면에서 존재하나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존 파이퍼는 Hunger for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금식 자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우리의 영혼도 좀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데요. 배고프고 추우면 좀 가난해져요, 마음이.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소위 등 따숩고 배부르면 내 안에 영혼의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배만 부르면 되는 존재야. 잠만 잘 자면 돼. 근데 우리 영혼에 외침이 있잖아요. 갈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욕주의를 어떤 때는 엄격하게 요구하기도 했고 또는 파코미우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유연하게 이런 규칙들을 세웠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떤 분들은 금욕주의적인 금욕주의 자체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절제는 가르치지만 근데 내가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면 안 된다고 신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하비칸 같은 탁월한 학자가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간하베라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총신대학에서 가르치셨죠. 1960년부터 72년까지 아마 12년 정도 선교사를 하셨는데 간하베 교수님은 골초신데 한국교회로니까 담배 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계시는 동안은 이분이 평생 싱글로 사셨거든요. 본인이 본인 하숙집에 화장실에서만 담배를 12년 동안 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교수로 가셔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을 갔는데 교수님이 탁 담배를 이렇게 깜짝 놀랬다고 하는. 수도주의가 고독에서 공동체성으로 변화되어 간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수도주의가 도시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시를 떠나는 건데요. 도시를 떠나는 것 자체로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이 전 세계 80억이 넘은 인구 중에서 60%에서 70%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만 해도 인도네시아 시골로 들어가면 성교비가 올라가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자카르타로 가죠. 자카르타는 성교비가 줄어들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반둥에 언어 공부할 때 반둥은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도시가 좋고 막 그랬더니 고지고대로 듣질 않더라고요. 편지 읽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골 가서 원숭이들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성교비가 막 올라가요. 도시에서 막 삐까번쩍한 막 자카르타의 빌딩들 숲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다 이렇게 선교 그런 거 뭐 올리진 않죠. 찍긴 해도 그러면 선교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그때 선교학 교수들이 한 얘기가 우리는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하는가 사람이 그러니까 시골에서 계속 젊은이들은 자카르타로 가는데 선교사들은 계속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원숭이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많고 적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저는 제가 지금 교육자들하고 그 도시 목회에 대한 간하베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하게 된 거는 어디 화순이나 담양이나 어디로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짓지 않은 게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도시를 사수해야 된다. 도시 광주를 복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배울 만한 점들이 많이 있었고 진실했고 그러나 또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언젠가는 우리의 후세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잘 서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받고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정말 우리 신앙을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신앙을 지키며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